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면서 중요한 은혜를 받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새 힘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육 간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최고의 예배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객체가 되겠죠. 이 신앙생활과 내 인생 삶이 내가 객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를 보면은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죄 안 짓고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노력하고 그리고 극기하고 또는 뭐 연단하고 그리고 안 되면은 뭐 돌을 닦고 아니면은 고행까지 하고 전부 다 주체가 나잖아요. 나 내가 내 열심과 노력과 방법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모든 인생살이는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돈 잘 벌어야 되고 미래 준비도 잘하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체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전부 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적 믿음이 있고 언약적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교적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영어 문법으로 따지면 내가 주어요. 내가 모든 걸 해야 돼요. 내가 모든 내 인생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보잘것없잖아요. 내 수준이 진짜 보잘것없거든요. 내 열심과 노력이 좋은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지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매덕만 배 더 많습니다. 그게 내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 현실은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내 지금의 이 환경이나 처지는 참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주체가 되면은요 늘 낙심이 돼요. 내가 주체가 되면은요 너무나 이 절망적인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과 노동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왜 얘기를 하느냐? 내가 주체가 돼서 그래요.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의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는요,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힘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자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현장과 후대를 향한 마음이 잘 가지를 않아요. 당장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지금 세상 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남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장을 치유할 수도 없고 문화를 바꿀 수도 없고 후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종교 속에서 뽑아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언약에 근거해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잖아요. 남쪽 유다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아주 훌륭하게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아세라, 빨, 그 다음에 이 각종 우상, 신상 다 쳐부수고요, 깨뜨리고 그거를 섬겼던 선지자들을 죽여서 뼈를 아예 그냥 가루로 불태워버리고 이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요시아 왕이 왕위에 오르고 13년 됐을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때의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 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역대하 24장에서도 역대하 34장 1절로 7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왕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디기야라고 하는 이 세 왕이 이제 그 뒤를 이었는데 시디기야 왕 때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합니다. 시디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갖고 질질질질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멸망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암울한 시기에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완전 복음의 필연적 이유와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향한 주님의 언약적 탄식이 가슴에 느껴지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바른 신자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현장에는 모든 거 다 있는데 복음만이 필요하다. 이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면은 안 된다. 복음만이 살길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내 삶의 이유도 복음과 전도고 그래서 내 인생 최상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담내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요 틀림없이 그 사람의 신앙은 종교적 신앙이 되고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됐는데도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모독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됐으니까는. 자,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그 모습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를 때의 모습이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천명, 소명, 사명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언약적 확신과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2절, 4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5절에 보니까는 네가 모태에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배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거룩히 구별했다.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를 부를 때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면서 예레미야를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을 때 충격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합숙훈련 이제 많이 이제 하셨잖아요. 합숙훈련 가면은요, 제가 합숙훈련을 오랫동안 22년 정도 이렇게 합숙훈련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했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했죠. 전 지구상에 합숙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의 간증 또 합숙훈련의 이 에피소드를 말할 것 같으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부름받은 게 맞습니다. 다른 거에 충격받은 게 아니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답이다.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된다.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병든 이 땅을 치유하고 문화를 개혁하고 후대를 살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렘넌트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다. 여기에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거기에 완전 답을 내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는 맞아요. 이 메시지 듣기 싫다고 뛰쳐나가지 않는 거 보니까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 언약 메시지를 즐겨 듣고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여기에서 삶의 이유가 막 보여지고 요거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처럼 천명, 소명, 사명 받은 게 맞아요. 복받아라, 불받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기복 메시지, 신비 메시지에 은혜 받지 않는 거 보니까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여기에 빠지지 않는 거 보니까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는 너무나 싱거워. 오히려 어떤 때는요, 막 화가 나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맛없으면 화나잖아요. 내가 굉장히 음식 맛있을 거라고 기대가 됐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음식 보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라, 죄짓지 마라, 부자 되라, 성공해라,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키우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이 메시지 들을 때 은혜가 되면 그 큰일 날 사람이요. 왜냐면 이 메시지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종교 메시지예요. 인간의 의와 떡에 대한 성공이 강조되는 메시지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는 거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이유로 천명, 소명, 사명 받은 게 맞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확신과 이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종교적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언약 가운데 부르셨다. 여기에는 내 장점이나 내 훌륭한 모습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저보다 너무나 귀중하고 깨끗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느냐? 우리 수준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 부름을 받았을까? 제가 전에 그 얘기했어요.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떤 가능성이냐? 형편없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만 말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리스도에 충격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스도의 완전 해답과 결론 내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일평생 다른 말 안 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작정될 사람들이야. 거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면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인성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고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성실하다고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냥 부른 정도가 아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그리고 여기 10절 말씀에도 보니까는 너를 세워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모든 민족을 얘기하게 됐어요. 천하 만민, 열방 땅끝을 얘기하고 후대를 얘기하고 또 세계복음화다, 문화개혁이다, 또 심지어는 감히 저 이 프리메이슨을 깨뜨리고 뉴에이지와 그 다음에 각종 종교단체, 유대인 종교조직, 그 다음에 이 땅의 흑암 문화를 깨뜨릴 것이다. 우리 힘으로 택도 없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준을 볼 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핑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는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를 늘어놓고 변명하는 것은 이거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도 똑같이 변명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느냐.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다.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아이라, 어린아이처럼 6절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합당한 핑계를 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네 아이인 거 맞다. 그런데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말씀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거를 안 믿으니까는 내가 내 열심과 노력과 내 의의를 가지고 뭔가 막 죽도록 몸부림치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요, 믿음이 좋을수록 고생을 죽도록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은요, 반 죽어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얼굴에 그냥 고생이라는 두 글자가 깊게 새겨져 있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뭔가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래야만 거룩하고 경건하고 훌륭한 주의 종으로 외국에 선교사로 가갖고 반드시 말라리아 걸려야 되고 목사는 예금 통장이 있으면 안 되고 늘 가난한 티가 나야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갖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훌륭한 목사 경건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변명 핑계거리를 늘어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연약한 거 내가 안다. 네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네가 말 못하는 것도 안다. 너한테 내가 네 입에 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지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생에 담 내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수준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수준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이거를 진짜로 액면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는 말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4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예레미야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토 달지 말고 네 의견이나 네 생각, 네 주장 말하지 말고 또 네 연약함과 네 수준 능력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고 완전 순종해라.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러 금식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아주 선명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을 나오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확신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는 다 좋은데 너는 정말 너무너무 괜찮다. 내가 너무나 아끼는 최고의 제자다. 그런데 너는 너무 내성적이다. 너무 너는 소심하다. 목사가 되려면은 대범해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영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한 은사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굉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이 성도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다 괜찮은데 너무 착하고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소심하다. 그리고 너는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너무 언변력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염려하면서 또 저를 아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말할 줄을 몰라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합니다.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한 적이 없어요. 말 주변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놓고 나서 제가 이 교수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증거하는 일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여전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이런데 저는 세계복음화에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저는 지구촌 어디에다 저를 낙하산으로 떨어뜨려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살아남을 자신이 있어요. 성경 없어도, 왜냐면 성경, 중요한 성경 내가 다 외워버렸으니까는, 성경 없어도 저는 그 자리에서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 저는 내 장점이 하나도 활용이 안 된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 수준이 하나도 활용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바뀌기 전의 성경,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바뀐 성경은 어떻게 되었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네 연약한 거 내가 다 잘 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전에 성경에는 진토임을 아신다. 우리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체질이 뭐죠? 연약한 체질, 게으른 체질, 뭔가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하지를 못해. 하여튼 이거 깔짝대고 저거 깔짝대고 그러다가 또 포기하고 헬스클럽 등록했다가 딱 일주일 열심히 가고 억지로 보름 가다가 이제 6개월치 끊어놓고 나머지 6개월 다 베리고, 뭐 외국어 공부했다가 처음에 조금 이렇게 이제 한두 달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또 그만두고, 뭐 수도 없이. 우리 체질이라고 하는 게요, 진짜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이잖아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가운데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줄 아시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더 이상 핑계거리로 삼지 마라. 더 이상 그것을 자꾸만 변명거리로 삼지 마라.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전도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문화개혁자로 부름받았고요, 현장을 치유하고 후대 살리는 전도 제자로 부름받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고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수준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 문제되는 게 종교예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는 종교생활은 맨날 몸부림쳐야 돼요. 맨날 죽도록 열심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내 방법을 막 내세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주체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더 이상 밥 먹고 살기도 힘든 내 수준에 매이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한테 뻐기지 말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 모든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내 입에 두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나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전혀 내가 생각 안 했던 성경 구절이 튀어나오고요. 전혀 내가 외우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막 외워지고요. 그리고 전혀 내가 준비 안 했던 말씀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주 아주 그동안 25년 가까이 많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이 내 뒷조사를 사람 시켜서 철저하게 한 다음에 나 혼자 앉혀놓고 메시지 하는 것 같은 전율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로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 사람 생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형편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소스도 내가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뒷조사를 철저히 해놓고 자기 한 명 앉혀놓고 메시지 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수준과 상관이 없이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내 연약함을 자꾸 핑계 삼으면 안 된다. 이런저런 네 뭐 환경과 처지 자꾸 얘기하고 내 의견과 생각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내가 스스로 막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이 이러한 험악한 시대에 전도제자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언약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세우고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고 그래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종교 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동네 수준입니다. 동네도 못 벗어나죠. 제가 보니까 미국에 35년, 40년 사는 사람들이요. 그 동네를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미국에 다른 주를 못 가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분들을 데리고 미국 식당을 갔어요. 미국 식당 갔더니 미국에 이런 식당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런 식당 가야 되는 거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미국에 와서 30년, 40년 살면서 미국 자체 내에서 국내선 비행기 탄 적 한 번도 없대요. 굉장히 많아요. 종교 생활은 내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맨날 새끼 먹고 사는데 허덕이는 게 내 인생 수준입니다.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예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은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 수준은 천하만민입니다. 열방이고 땅끝과 후대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내 능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성품과 기질, 내 체질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혹시 내가 실패자의 체질을 갖고 있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단점과 허물투성이다. 심지어는 내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다. 내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어떤 때는 건설하고 심고 이런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237개국의 흥망성쇠를 우리 손에 맡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색복음 앞에 내 인생의 결론 내리게 하시고 내 인생 최상의 가치를 그리스도 복음과 현장 전도 제자 후대 하나님 나라에 맞추게 하시고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을 세계복음화에 두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내 수준과 형편과 내 능력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며 그 말씀 앞에 완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대로 나 때문에 많은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